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결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그가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선교했던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썼을 때 그를 대신해서 옆에서 썼다고도 볼 수 있고, 불러주는 것을 그냥 받아 썼다는 것도 되고, 또 전달,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썼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가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깊지만은 내용이 길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자,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진정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모르고 막연하게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샀을 때, 소유물을 가졌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정도, 그렇게 경험하는 게 그런 느낌, 그런 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기쁜 일, 좋은 일과 연관지어서 그런 feeling, 그런 감정이 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로 이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것, this is God's true grace. 이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교리를, 나와 있는 핵심 진리의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 중생, 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본어겐된 거, 중생한 거, 다시 거듭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견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1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You are ransomed by the bloo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Redeemed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구속받았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말해주고 있냐면 23장에서는 보면 너희가 이건 이제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 사건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거듭나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베드로전서 핵심 내용이 우리가 소율의 문답 공부했을 때 나왔던 그 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라는 이 한 장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약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선택, 중생 얘기했죠? 거듭남 얘기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성화를 우리가 2장에서도 보고 3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고난,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님 재림,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 섬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서신서에서 다루는 이 모든 내용, 중생, 칭의, 성화, 고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등등의 이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This is God's true grace. 복음이, 가스펠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 구속, 구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의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가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믿지 못해요. 자기가 노력해도,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도에 그 마하마트 간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폭력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저기 영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산상보훈이 있다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냥 선한 사람으로는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선인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4대 성자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내 은혜를 왜 모르지? 이런 은혜가 왜 나한테 없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경 읽는 것 따로 하고 다른 체험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신비스러운 체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동경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그런 핵심 내용에서부터 떠나갑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자꾸만 그런 체험을 동경하고 체험 속에서 받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그쪽으로 비껴나갑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누구보다도 신비적인 체험을 구했고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체험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중심의 핵심 내용에서 떠났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주 저는 그런 쪽에서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의 그 증인이죠. 얼마나 그런 신비적인 체험과 은사를 사모하고 갈구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되니까 말씀에서 오는 은혜를 모르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말씀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저처럼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깨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헬라 성경 It is by grace through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교리적인 것이 은혜가 되는 줄을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신학을 해도. 이 중요한 핵심 교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걸 몰랐어요.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치우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는 은혜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적인 그 말씀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신비 체험하는 거, 추구한 거, 은사 체험하는 걸 다 하루아침에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참다운 은혜를 안다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면 너희는 이 은혜 영어로 보면 stand firm in it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게 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싸움을 할 때 딱 굳게 서 진을 치고 딱 굳게 서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헬라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그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근데요, 은혜를 우리가 붙들잖아요. 내가 붙드는 것 같아요. 나의 의지로 힘으로 붙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어도 나의 힘과 의지로만 붙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붙들린 바 된 것을 쫓아가노라. 사실 우리가 은혜로 붙들린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 안에 굳건히 서서 나가는 삶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10절입니다.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고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에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붙어있는 삶,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나는 순종할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복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누누이 강조됐던 말씀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할 때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계획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속량 곧 죄의 삼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그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함을 받았고 그 죄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소식이죠. 소식이죠. 그래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자 예전에 목회할 때 50대 아마 그분이 지금 한 50대 중반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고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라는 그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는다고 한 번 용서함을 받은 자는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칭의, 의롭다고 declare, 선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칭의의 의미예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고 그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죠. 우리가 덧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칭의롭다 된 것이 죄 본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흑암의 자녀였다가 흑암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러다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옮겨진 것이지 우리의 신분 자체는 옮겨지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는 것, declare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죄악된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때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고백합니까? 왜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너희가 더 짓겠느냐?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 있죠. 결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신분의 변화지 죄악된 성품의 변화는 아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화된 완전한 사람이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냐라고 하면, 여기 제가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압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된 은혜의 삶,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왜 이런 서신서를 쓰는지 아세요? 고난. 얼마나 여기서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이 사람들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시점에서, 그 당시 사람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기도 하지만 참된 은혜가 아니라 잘못된 은혜, 가짜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2장에 봤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은 지금 아닙니다. 영광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 죄와 싸우고 죄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순종의 삶이, 그게 뭐라고 해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Sanctify Life. 그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이기 때문에 거짓 은혜가 아닌, 그런 잘못된 은혜에 비교해서 왜곡된 은혜가 아닌, It's not the distorted God's grace, but the true grace of God. This is a true grac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참된 은혜의 사건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은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택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걸,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다 멸망했죠.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들어섰죠. 바벨론 제국, 아니 저기 로마 제국 이전에 어떤 제국이었죠?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적인 구약에서 나와있던 볼 바벨론 또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속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속적인 나라는 누구였냐?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세속적인 나라에 있는 교회가 그 크리스찬들이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있다라 해도 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저 뭐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라든지 태국에 막 불교 국가에도 그래도 그 안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함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택함을 받은 자가 우리 자신과 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함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함께 택함을 받은 한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교제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렇게 이런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가능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럼 교제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전서를 받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에이자 마이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옛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 아들 마가도 옛날 바울과 다퉜던 그도 이제 돌아와서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교제를 신청하고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로 말미암은 교제, 사귐입니다. 참된 은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만듭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저 사람 내 편 가르지 않습니다. 갈라치기,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는 다 세리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잘 알지도 못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이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위로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은안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쁜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샬롬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화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던 자가 화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참으로 누리는 것은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을 때 평강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샀을 때 평강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샀을 때 평강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을, 뭐 금속을, 뭐 보석 이런 것들을 샀을 때 평강을 얻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평강. 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핏부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반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고 끝날 때도 또한 평강이 있을지, 은혜 얘기했죠. 1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평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도 믿음에 부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더 많은 사람도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소유와 명예 소유와 권력과 이런 것 관계없이, 보여지는 이 모든 보여지는 것과 관계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강이 우리들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 화평케 합니다. 산상수훈에 말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목하게 된 자, 평강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또한 화평케 화평케 합니다. 그 사람도 화평케 하고 그 사람도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은혜라고 하는데 그 함된 참된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